한 주간 화제 인터뷰를 돌아보는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 SBS 조석영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뭐 윤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양당 모두 이 윤리가 들어간 회의기구에 관심이 아주 집중됐는데 먼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윤리심판원이었어요.
네.
먼저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여부가 진짜 밤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모았었는데
그렇죠.
결국 결정이 안 됐어요?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제기된 이른바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 20일 수요일 저녁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열렸는데
네.
2주 뒤죠? 7월 7일로 징계 여부 결정을 미뤘습니다. 이날 윤리위원회 회의가 이제 저는 7시에 시작했는데 5시간 정도 회의를 했어요.
네.
무슨 뜻이냐면은 저도 못 잤다는 얘기예요. 그날 때까지.
계속 기다렸어요.
네, 제가 2시까지 그날 2시에 잔 것 같은데 네.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입장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연락도 하고 하느라 그때까지 못 잤다는 얘기 드리고 아무튼 이 대표가 지금 당내 이른바 윤핵관들이죠. 그리고 원래 톰과 제리 관계라고 불렸던 안철수 의원 등등 되게 여러 세력과 갈등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니 이번에 당대표직 잃는 거 아니야? 윤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경고가 나오면 좀 다를 수 있지만 제명이나 당원권 정지나 그러면은 당원이 아닌데 당대표일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당대표가 바뀌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 당내 이제 역학구도들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 윤리위 결정에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준석, 배현진 이 두 인물은 왜 그렇게 거칠게 충돌하는 걸까요?
나는 이거죠. 뭐 왜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최고위원의 한 사람이 그렇게 강력하게 좀 비난을 하고 덤벼드는 거지 잘 납득이 잘 가질 않아요.
아, 잠시만요. 그러니까 배현진 네. 최고위원이 왜 덤벼드는 것인지 잘 납득이 안 가세요.
네, 뭐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다 달리 해석도 있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저 비대위원장으로 있을 적에 우리 배현진 의원이 이 원내 대변인을 하는데
네, 네.
그때도 나 소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무슨 자기만 뭐 성명도 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나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서 별로 내가 치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아무 소리도 알고 지나갔는데 최근에 뭐 보니까 좀 이준석 대표와 배우진 의원 사이에서 오가는 말을 볼 것 같으면 좀 도가 좀 지나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느낌은 가져요.
아, 왜 그런다고 혹시?
네, 그리고 무슨... 사실은 지금 우리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예, 예. 물론 그 사람도 뭐 지금 정치 경력이 한 10여 년밖에 안 되는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그 나름대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대표가 됨으로 인해가지고서 당의 이미지에 상당한 개선을 갖다 주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물론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다가 이번에 대선에도 막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나는 그 이준석 대표가 뭐 지금 한 두 달 전에 뭐 윤리위원회 네.
예, 회부가 됐습니다.
회부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 일단 윤리위원회 회부가 된 이상은 윤리위원회에서 그걸 갖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라는 건 뭐였어요? 정확한 증거가 확보가 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의 양상을 보고 어쩌면은 예. 국민힘 내부에 서로 세력 다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일반 국민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이건 내 당의 장래를 위해서 절대로 소위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 지금 이것이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징계가 내려지는 게 아닌 이상 세력 다툼으로 국민들에게는 인식될 거고 그건 당에게 치명적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증거라고 할 것이 글쎄요. 경찰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경찰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윤리위원회가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판단할 수 없을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윤리위원회에서는 우리가 경찰 수사랑 똑같은 입장으로 우리를 보면 안 된다. 우리는 이제 당의 품위를 훼손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가지고 국민 눈높이에서 보는 거지 뭐 증거 가지고 경찰 수사하듯이 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런가요?
그래도 당 대표를 갖다가 예. 이 징계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예.
뚜렷한 증거도 없이 무슨 너무 그냥 막연하게 뭐 품이니 어쩌냐 이래 가지고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아, 아니 일각에서는 전에 뭐 부동산 의혹만 있어도 그런 걸로도 제명하고 뭐 당원 정지하고 이러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할 자격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관계로 인해 가지고서 당에서 일단 뭐 이 처음에는 얘기하다가 지금 다 그 사람들 그대로 당에 아무 일도 없이 있잖아요.
아, 그럼, 아, 아, 예, 예.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이, 그것도 당 대표를.
아, 당연히 당연히 그런 거죠.
징계할 수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징계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최소한 경고, 아니면 당원권 정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막 좀 퍼지더라고요.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그런 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얘기겠죠.
희망하는 사람들. 응. 희망하는 사람들은 아니, 누굽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당에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가 많이 있는 건데
예.
그거를 보면은 밖에서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저게 당권 싸움을 위해서 그런 짓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식을 김 위원장님도 하세요?
나는 사실 그래요. 이 국민의힘 내부를 나는 잘 알지만
네.
이 당이 별로 결속력이 없는 당이에요.
아.
그게 뭐 처음부터 시작이 대통령이 당을 맺는 당이고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쭉 들어오면서 네. 하다 보니까 소위 그 소속된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대개가 다 대통령만 쳐다보고 살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야당이 되면 그냥 맥을 묻히는 이런 형태의 정당이 됐다가
아.
지금 여당이 되니까 다시 좀 고개들이 들리고서 이 소리 목소리가 나는데 나는 저런 식으로 당이 운영이 되는 것은 국민의힘 장래를 위해서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그 말씀은 좀 돌려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그냥 듣기에는 그러면 다시 여당이 되고 나서 예전처럼 대통령만 바라보는 대통령 중심으로만 움직이는 당으로 좀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떤 견제 세력처럼 느껴지는 뭐 이런 충돌이 있을 것 같은 세력은 미리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보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뭐 그런 부인들을 하겠지만 이게 사실은 이 당권과 관련해 가지고 아니면 이런 사태가 날 수가 없죠.
네, 6월 22일 수요일에 있었던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인터뷰였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면 당에 치명적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네, 다음날 출연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비슷한 의견을 냈는데요.
네.
국민의힘이 지금 전통적 지지층인 6070 노년층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이른바 이대남, 20대 남성들이 연합구도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선거는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쵸.
다음 큰 선거는 2024년 총선이니까 2년 남았단 말이죠. 이준석 대표가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너 나가라는 식으로 마치 토사구팽 당하는 모습이 보이면 결국 국민의힘이 예전에 뭐 새누리당, 뭐 자유한국당 식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사실 이준석 대표가 작년에 대표가 된 직후부터 당원을 많이 늘리겠다. 온라인 당원 가입 많이 하셔라. 이게 옛날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이던 시절에 많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받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컸거든요.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이준석 대표도 했고 이번 윤리위 결정이 나온 뒤에 이준석 대표가 SNS에 쓴 처음 글이 그거였어요. 네. 당원 이때일수록 가입해라.
아, 결정이 아직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윤리위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뭐 이럴 때일수록 약간 당원 가입하기 좋은 뭐 그런 얘기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나가면은 당원들도 떠난다라는 그런 걸 계속 보여주기 위한 시그널 아닐까.
네.
이제 그런 뜻으로 저는 읽히더라고요.
그렇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나 하태경 의원은 약간 이준석 대표를 두둔하는 듯한 느낌이었고요.
그렇죠.
이런 국민의힘의 내홍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반면에 이번엔 야당으로 가볼게요. 민주당 윤리심판원 결정이 바로 나왔어요.
네.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강욱 의원에게 중징계라고 할 수 있는 징계가 내려졌어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당원권 정지 6개월입니다.
네.
이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정치인 세계에선 중징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세상에서.
그렇죠.
네.
다만 당사자인 최강욱 의원은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자 그동안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해온 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한없이 부끄럽다 이러면서 다시 최강욱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재심을 청구한 것 자체가 부끄럽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은 글에서 민주당의 폭력적 팬덤이 부끄럽다면서 민주당의 이른바 팬덤 정치 문제를 다시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죠. 민주당 김남국 의원 인터뷰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김남국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예, 우리가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은데 제가 궁금한 건 많아서 단도직입적으로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이재명 의원, 당권 도전 하십니까?
저도 단문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의원의 고민이 이렇게 깊어지는 것도 지난 지방선거 직후부터 쏟아져 나온 그 선거 패배 책임론 때문일 텐데 어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SNS에 글을 올리면서 선거 패인으로 이런 부분들을 꼽았습니다. 우선 가장 큰 패인은 검수완박이었고 거기에 성희롱성 발언과 2차 가해도 원인이 됐다. 그리고 이 모든 패인의 중심에는 철엄회가 있었다. 팬덤에 취한 철엄회가 당을 국민과 멀어지게 했다. 라고 말하면서 철엄의 해체론을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그 철엄회의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철엄회가 개파 정치나 어떤 특정한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거나 그 지지층을 이용해서 정치나 의정활동을 하진 않았거든요. 실제 철엄회는 공부모임으로 시작해서 지난 지방선거까지 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뭐 만찬이나 이런 어떤 자리를 가진 적도 없었고 단합을 위한 그런 자리도 없었고요. 그냥 점심만 먹으면서 차담만 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공부 모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 개파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 개파의 수장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거나 중요한 어떤 당의 의사와 관련되어서 합치된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하는 그런 결사체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철엄회를 개파 정치의 상징이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본질을 잘못 본 것이라고 보이고요. 더군다나 지방선거와 대선의 패배를 철엄회로 돌리는 것은 더더욱 좀 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철엄회가 꼭 개파여서라기보다는 철엄회 의원들이 이런 여러 가지 그 패인이라고 분석되는 것들의 중심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팬덤에 취했다. 이런 이야기도 박 전 비대위원장은 하고 있고요.
팬덤에 취한 건 오히려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은 본인 팬덤에 취해가지고 막 춤추면서 남한테는 팬덤에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굉장히 모순적인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팬덤에 취해서 춤추는 걸로 보이세요?
오히려 박지현 비대위원장도 예. 당 내에 안팎의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더 경청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만 옳다라고 고집하지 않는 그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하는 걸 보면
예?
이준석 당대표보다 훨씬 더 발언이 굉장히 좀 아집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6월 22일 수요일에 있었던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인터뷰였습니다. 좀 날선 발언이 이어졌어요.
네, 뭐 말은 되게 부드럽게 하는데 네. 내용이 굉장히 그쵸. 날이 서 있죠.
특히 그 박지현 전 위원장에게 팬덤에 본인이 취해 있다라고 네. 역공을 했어요.
네, 이게 지금 이제 박지현 전 위원장이 먼저 이제 일종의 뭐 그 검수완박을 추진해왔던 그 그룹들 뭐 그리고 이제 철엄회로 대표되는 일정의 개파가 있다는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면서 팬덤 네. 정치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거꾸로 당신이 팬덤에 취해 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이야말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민주당의 난맥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게 정당 안에 다양한 목소리가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 사실 한 정당 안에서 정반대 의견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때 이제 당에서 큰 갈등이 한번 있었고 검수완박 추진할 때도 그랬는데 이게 뭔가 좀 당을 우리가 쪼개겠다, 분당을 해버리자 이럴 게 아니면은 절충을 해서 이제 당의 당론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나 이 대선 지선 패배에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졌는가, 왜 네. 졌는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수준을 넘어서 아예 정반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몇 주째 몇 달째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속되고 있어요. 해결이 안 되고.
네. 그 지켜보는 사람도 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뭔가 절충이 돼야 이 방향으로 민주당이 가겠구나라는 그림이 보일 텐데 그러다가 이제 또 서로 같은 단 정치인을 향해서 팬덤 정치하지 마라. 손가락질하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뭐 그제 어제 민주당이 1박 2일 의원 놓고 잡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계기로 좀 교통정리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당내 갈등의 배경에는 결국 8월 전당대회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민주당 김종민 의원 인터뷰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유력한 친문 당권 주자였던 전해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예, 저도 상당히 좀 놀랐는데요. 특히나 당권 도전에 대한 의지가
예.
다른 누구보다 강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조직도 정비하고 뭘 세게 하여간 해왔는데
네.
의외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놀랐는데 아마 어제 그 재선 의원 모임에서
네.
그 대선 지방선거 패배 책임 있는 분들 좀 대표적인 이제 지도급 인사들은 이번에 좀 내려놓자 이런 촉구를 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촉구가 아마 영향을 미쳤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그 전부터 하셨겠죠.
그 얘기는 사실은 뭐 전해철 의원이 뭐 지도부 뭐 위원장이거나 대표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도 그만둔다는 네. 이야기는 내가 내려놓을 테니 다 같이 내려놓자.
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선 지선 패배라고 하는 게
예.
단순히 이제 후보가 물론 책임이 크지만 후보 한 사람이나 무슨 선거대책본부장만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민주당 전체가 민주당 전체 신뢰가 흔들린 거거든요.
예.
사실 저는 민주당 정치가 실패했다고 보는데
예.
이 전체 민주당 정치의 실패에 대해서
예.
책임이 있는 분들이 누구냐?
아하.
사실은 180명 의원 전체죠. 근데 전체가 다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
그렇죠.
적어도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나서야 될 분들이 누구냐? 뭐 이런 점에서 이제 좀 의견들이 모아진 겁니다.
홍영표 의원도 역시 친문의 맏형격이자 유력 주자로 꼽히는 분인데 홍영표 의원도 예. 혹시 고민 중이실까요?
아마 고민하시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이제 제가 이런 문제는 조금 난감한 게
예.
정말 그분들 개인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정치적 결단과 판단이거든요.
그렇죠.
옆에서 논평하듯이 이럴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조금 맞지 않고 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데 아마 뭐 고민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이거다 저거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하실 거다 말 거다까지는 아니어도 고민 중이신 건 사실이군요. 그거는 뭐 고민 중이신 게 팩트면
예.
팩트인 거니까.
예.
그러면 전해철 의원이든 홍영표 의원이든 불출마 카드를 고민하게 된 이유는 결국 이재명 대표도 막아야 한다. 이재명 의원도 같이 우리와 같이 좀 이선으로 갑시다. 뭐 이런 뜻일까요?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이재명 의원도 거기에 이제 해당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전해철 홍영표 의원이 그동안에 원내대표도 하고 또 이제 장관도 하면서 당을 사실상 이제 이끌었던 지도급 인사니까
네.
뭐 해당이 되는 거고 또 이제 이인영 의원이 지금 출마를 얘기를 해왔어요.
네.
그 이제 이인영 의원도 이제 586을 대표하는 정치인이고
네.
또 어떻게 됐든 아니면 당에 당을 끌고 오는데 그동안에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니까 그런 이제 상징적인 대표적 인사들에
네.
대해서 이번에 좀 내려놔달라 이렇게 재선 의원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예.
어떤 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예.
촉구를 하는 건지는 다 압니다.
알아요.
당사자들도 알고.
이심전심으로.
의원, 예.
네, 6월 23일 목요일에 있었던 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인터뷰였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차기 당대표 출마하느냐 마느냐 이걸 두고 대선 끝나고부터 지금까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네. 부분인데 공식 선언을 아직 안 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백발번뇌 중이다.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출마할까 말까라는 제목 기사도 나오고 정치인들도 자꾸 그런 것 좀 말을 하고요. 하지만 출마는 기정사실화 됐다는 게 중론입니다.
네.
네, 큰 이변이 없다면은 출마한다면 당선이 될 거고요. 그럼 중요한 건 사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떤 비전을 보여줄 것인가.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대선 때 졌죠. 0.73%포인트 차이라고 하지만 지선 때는 본인이 출마했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했다라는 의견들이 있죠. 그리고 뭐 거꾸로 다른 의견도 있긴 하지만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뚫고서 자 그럼 과거는 과거인데 그 과거로부터 어떤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비전을 보여줘야
그쵸.
이제 좀 어떤 새로운 계기가 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이재명 의원의 정치적 미래가 달린 건 물론이고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 국회 원구성도 안 되고 있어가지고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안 되고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과연 민주당에게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겠다라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이번 8월 전당대회일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좀 잘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은 국민의힘처럼 선거에서 연패수렁에 빠질지 8월 전당대회 때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정반대의 목소리도 어떻게 보듬을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부분 같고요.
네.
여기까지 이번 주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갈게요.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 CBS 조석영 PD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석영 PD MBTI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요즘은 이런 질문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어요. 네. 몇 년 전만 해도 그게 뭐야라는 얘기 나왔을 텐데 저는 ISTJ입니다.
아, ISTJ. 네,
최선의 아나운서는 뭔가요?
저는 너무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 같아서 비밀로 하겠습니다.
사생활로?
네.
네, ISTJ는 뭐 많다고 하니까요, 한국에. 아무튼 사실 이 몇 년 전부터 MBTI 성격 유형 결과가 마치 과거에 혈액형 유형 분석처럼
네, 맞습니다.
뭐 A형 여자, B형 남자 예. 뭐 이런 얘기하던 것처럼 사람의 행동을 분석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누구랑 누구랑 잘 맞는다더라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너는 뭐 누구 어떤 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어떤 그런 단계에서 머물렀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과해지면서 채용 공고에 어떤 MBTI 유형을 가진 사람은 지원하지 마라. 이 얘기를 그냥 채용 공고에 쓰는 거죠.
네.
또 반대로 어떤 유형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MBTI 열풍이라고 해야 될지 약간 문제라고 해야 될지 어쩌 화제다 보니까 세대문화 전문가죠. 이화여대 사회학과 최세별 교수에게 관련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최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팅 같은 거 나가면 저희 때는 옛날에 혈액형이 보세요. 이런 거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이거 기본이고 심지어 취업할 때 면접장에서도 이걸 묻는답니다. 이걸 쓰게 한답니다. 우선 우리 회사는 이 유형 안 돼요. 이런 회사까지 있을 정도래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열풍이 불고 계속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제가 네. 대형 강의를 많이 하는데 네. 그때마다 이제 학생들한테 자기 소개서를 내라고 했거든요. 네. 몇 년 전부터 네. 학생들이 제 MBTI는 뭔데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쓰라고 한 적이 없는데.
네, 쓰라고 한 적 없죠. 당연히 이제 자기 소개를 자기 자연스럽게 하라고 했는데 네. 나오기 시작을 하더니 정말 작년부터는 제 MBTI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저는 ISTJ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에 대해서 많이 소개했지 막 이런 식의 분위기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건 쓴다?
예, 기본적으로 거의 반 정도. 제가 한 200명 수업을 하면 예. 100명 정도 학생들이 제가 좀 세보니까 예, 그걸 다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냥 자기소개하라 그랬는데?
자기소개로 하라고 하면.
와.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교수님한테 제일 궁금한 거를 물어보라고 했더니 네. 저한테 첫 번째 질문이 네. 교수님 MBTI는 뭐예요? 뭐 이런 식의 예, 가장 궁금한 질문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장년층이 들으시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실 수 있는데
그렇지.
이게 그렇죠. 특히 MZ세대 위주로는 엄청나게 기본 장착품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 관심이 없었는데 예. 학생들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다고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모를 수가 없어서 예. 왜 이들이 이렇게 여기에 고민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믿는가라는 부분에 이제 생각을 해 보게 됐죠.
사회학자로서 연구하셨어요.
사회학자로서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이제 기본적으로 또 궁금한 건 이들이 남들이 규정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세대거든요.
그러네요. 네. 나는 나다. 이
나는
세대잖아요.
내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어떤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맞아요.
내가 제일 중요해 세대인데 네. 어떻게 보면 몇 개 질문에 대답하고 너는 이 유형이야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걸 어떻게 왜 이렇게 좋아하고 잘 믿지?
그러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특성이랑 이제 연결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요, MZ세대의 특징 중에 일단 남으로부터 규정하는 건 싫어하지만 이들이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또 내가 제일 궁금합니다.
아,
이게 또 보게 되면 이제 뭐 현대 사회 자체에서 사람들이
예.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왜냐하면 부유하지 않습니까 현대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 이제 궁금하다는 생각은 다 갖고 있을 텐데 특히나 우리 MZ세대는
네.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어린 시절부터 네 적성을 네가 찾아라. 그 너를 네가 알고 네가 이제 책임을 져라라는 거를 끊임없이 주입받은 세대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야 빨리 전공 정해서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뭐 저 세부 특기사항 이런 거 키워야 돼. 뭐 이런 걸 강요받아요. 빨리 찾으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쉽습니까? 사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른이 되고도 자기를 알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린 시절부터 너를 찾고 그리고 그거의 책임도 네가 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선택에 대한 책임도 너가 져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MZ세대들이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외부로부터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너를 알아라라고 주입을 받았지만 사실 안다고 해서 이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넓은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 MZ세대라고 얘기하는 이 세대의 부모 세대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어린 시절에는 어려웠지만 이제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빠르고 그랬기 때문에 이 취업을 할 때쯤이라든지 장년기 청년기 장년기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기회가 많이 열리게 됩니다.
취업 잘 됐죠.
예, 왜냐하면 이제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면 구조적인 계층 이동이 장이 열렸었던 시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경제 발전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이 기본적으로 좋은 직업이 많아져요. 그러면 한사 보통은 이 안정적이거나 아니면 이 경제가 제대로 잘 안 돌아갈 때는 한 명이 위에서 내려와야 한 명이 올라갈 자리가 생긴다면 이 시기에는 좋은 직업이 막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누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거든요.
네, 6월 23일 목요일에 있었던 이화여대 사회학과 최세별 교수의 인터뷰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기회를 잡아야 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MBTI를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아는 방법이 자기를 알아가는 방법이 뭐 여행이나 어떤 경험, 실패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는 시간과 돈이 투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성비로 이 MBTI에 집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그냥 바로 간단하게 해볼 수 있으니까요. 예. 여행 가려면 돈 들고 시간 들고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혈액형도 그렇지만 이 MBTI도 재미로 보면 아무 문제 없고요. 사실 MBTI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맞는다는 느낌을 사람들이 받을 수가 있는 게 어쨌든 자기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한다는 걸 직접 쓰잖아요. 그 체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결과를 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를 바라본 자기 모습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만약에 옛날에 혈액형처럼 나는 뭐 B형 남자는 절대 못 믿겠다. 제가 B형 남자라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 얘기로 번져가거나 한다면은 이게 성급한 일반화의 우려가 되는 거죠. 결국 나를 이해하는데 참고사항 정도 될 수 있다. 이게 뭔가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 라는 점만 유념하면서 일종의 놀이라면 놀이, 약간의 참고라면 참고 그 정도로 즐기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든지 과하면 안 좋은 법이니까요. 여기까지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 CBS 조석영 PD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